레위기 27장은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서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물으려면 나는 이제 그런 말이죠. 물으면 뭐 밭을 드리고 또 집을 드리고 또 토지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물으려면 물은다는 것은 내가 드리지 못할 형편이 되거나 만약에 마음이 변화해서 이거 안 드리려고 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라고 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원했어도 취소되는 서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딸이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편 있는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남편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한 서원은 취소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민수기 30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걸 물으려면 이제 그 값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그 값을 정하여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 말씀 보면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제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하여서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기준은 17절에 오면 희년부터 성별하여 희년이 기준이 된 거죠. 희년이 뭐예요? 7년 주기로 해서 7번 온 때가 이제 77은 49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은 다 원래대로 이제 그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희년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또 종들은 종되었다가도 이제 자유를 이렇게 자유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 빚진 것도 다 탕감해주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굉장히 이 원래 온 상태로 되돌리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희년이신데 예수님 희년의 그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 자신이 희년이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땅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다 할지라도 바친다 할지라도 희년에 가까워 오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니까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나 희년 막 지나고 이제 한 40년, 49년 남았다 그러면 값이 굉장히 이제 많이 처지겠죠. 그래서 이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밭을 봉헌했다가 이것을 무르거나 타인에게 판 경우 그 기준은 희년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쭉 25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토지를 봉헌했다가 만약 무를 경우, 그러니까 토지를 봉헌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물을 경우에는 이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로 드리게 했고 또 봉헌한 토지를 무르지도 않고 타인에게 이제 팔았으면 그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 그리고 희년이 되어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원래 희년은 온 주인에게 돌아갔는데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도들려 주긴 하는데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레인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기 전에 이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뭐 하든지 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나오미 집안의 모든 토지를 다 팔아서 재산이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다 되찾아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한 토지를 무르지도 않고 만약 타인에게 팔았으면 무를 수 없고 희년이 되어도 자기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사실 이제 첫 마음이 이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헌신이 자발적이고 또한 신중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이제 이런 규례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은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 은혜가 되었을 때, 감동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 때문에 굉장히 이 시험을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서원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딸을 바치겠습니다, 하여튼 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그 어렸을 때 소원한 건, 젊었을 때 소원한 건 언젠가 하나님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대부분 간증을 하십니다. 소원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그래서 그 소원이 내 의지로 이렇게 지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죠. 이제 만약에 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못했을 때는 이제 그 값을 정하여서 물으라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 서원에 대해서 마음에 딱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원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못 지켜서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되 그러나 또 그 서원에 너무 붙잡혀 율법적으로 붙잡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 이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이제 딱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팔거나 어쩌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29절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만약 사람이 온전히 바쳐졌다면 다시 무르지 못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주 어떤 받쳐진 사물이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 이것이 받쳐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받쳐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멸절되는 것, 이것이 온전히 받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거 이제 받쳐진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것은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죽게 된 인생을 바로 받쳐진 인생, 곧 헤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진멸되어야 마땅한 헤렘, 받쳐진 인생들이죠.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받쳐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진멸받아 마땅한 인생이라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받쳐진, 온전히 받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헤렘, 예수님의 헤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사망해야 됩니다. 죽게 된, 받쳐진 인생이죠. 그런데 대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헤렘이 되셨다는 거죠. 받쳐진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 정말 우리 모든 것 다 바쳐도 사실은 주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진멸받아 마땅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 피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요 피 때문에, 양, 이 양의 피 때문에 너희 장자가 살아서, 그러니 이 장자들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바치게 해서, 레인들을 구별하여서 너희 장자를 대신하여 레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인의 숫자를 셉니다. 레인은 이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숫자를 세보니까 총 2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를 세보니까 2만 2천 273명이 나왔어요.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장자를 대신하여 내가 레인을 내 것으로 구별하여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273명이 레인이 더 적으니까 그러면 273명에 대한 이 값을 속전으로 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민수기 3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3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장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겠다. 이제 이것이 발전되어서 우리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을 주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게 헤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 장자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공의에서 이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이라고 그러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멸 받지 않아도 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6절, 27절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면 처음 열매와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이요.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 양 다 여호와의 것이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뭐 구별할 필요도 없다. 뭐 하나님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27절에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리고 자, 30절에서는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고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는 이제 26절에서는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가축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자를 대신해서는 레인을 하나님께서 취하셨고 가축을 대신해서는 레인의 가축을 취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서원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축의 첫 것 그 다음에 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일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양이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11조 해서 정말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걸 통해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냐는가, 부어준가 아니냐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한 곳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11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농사 잘 지었어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11조 드리면 그 11조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거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그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아주 좋은 복된 땅이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 너희는 복되구나. 안 믿는 사람이 아, 너희는 진짜 복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11조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 영역을 구별해 놓은 거죠. 사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현대의 선악과가 뭐냐면 바로 11조고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이건 내 날이야 건들지 마. 11조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마. 현대의 선악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현대의 선악과는 바로 주일이고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말 죄를 범하고 쫓겨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 이건 주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것 중에 얼마를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 것인데 다 주님 것인데 그중에 이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 신약에서 또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주님 도대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다음에 십일조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내가 버렸다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수중에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있다고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열의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의 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죠. 전부 주인이신데 그중에 딱 하나만 바쳐라라는 거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 그 꿈대로 전부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사들였고 7년 흉년 때 그 곡식을 다 이제 돈 받고 팔았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토지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전부 이제 애굽 왕 것이 된 거예요. 애굽의 정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법을 요셉이 세웁니다. 자, 너희에게 다시 온 주인에게 이 토지를 줄 테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5분의 1을 예, 정부 애굽의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어라 이런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러면 다 전부 애굽 왕 것인데 그래도 그걸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줘가지고 그 농사에서 5분의 4 너희 먹고 5분의 1만 바쳐. 그러니 그 농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유익이겠습니까? 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주어서 그거 농사에서 5분의 1만 바쳐 5분의 4는 먹으라 했으니까 대단한 그 토지법입니다. 이 토지법이요. 그 고대 근동이 아주 기준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정말 좋은 토지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분의 1도 아닙니다. 다 내 것인데 네가 구 먹고 일만 바쳐. 일만 나한테 바쳐. 이게 이제 11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뭐 열매, 가축 또 또 자식 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지켜 주지 않냐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으며 내 물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걸 통해서 상기시키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의 아홉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오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니 젊었을 때 힘 다하라.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내 인생도 내 시간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것이니까 물 가운데 지나지 않아도록 불 가운데 타지 않아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